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게임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에 포함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때문입니다. 빨라야 2026년에나 국내 제도에 반영된다지만 자칫 마약 비슷한 것으로 낙인 찍혀 게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사플러스의 주제, 게임 중독 질병 코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문제를 놓고 게임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분류될 만한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데일리투마로 이보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름 게임 강대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폭풍이 굉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게임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결정이 두말할 것 없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은 한류 수출 상품 중에서도 효자 상품인데요.
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발간한 2018년 게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가 13조 9,90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 후에 바로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로 인해서 이 게임 시장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대략 11조 원 정도가 위축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네?
이 관련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게임 세금을 비롯해서 추가로 규제되는 제도가 설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결국 시장이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국게임학회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학회, 공공기관, 협의 단체, 대학 등이 포함돼서 총 9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나요?
예, 이들은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이 코드가 도입이 될 경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면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게임 질병 코드 관련해서 국내외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고 또 글로벌 학술 토론장도 마련을 하고요. 게임 스파르타라고요. 파워블로그 200인을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범국민 촛불운동,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대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고
네.
또 청와대 국민청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WHO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닐 텐데요.
예.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 일단 이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표준 분류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류의 건강 추세 그리고 통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질병과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국제 표준인데요. 여기에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코드가 부여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WHO가 이런 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고
네.
또 WHO가 수행한 어떤 기술 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어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의가 되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WHO에서는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아직 불완전한 관계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번에 지정한 것은 연구 목적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연구 후에 등재를 100%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등재를 해둔 후에 연구를 한다는 것이네요.
네, 지금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서 공식화함으로써
네.
이 게임 장애 같은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주고 또 게임 장애에 대한 예방도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네.
이후에도 증상과 판단 근거를 의학적인 요소로 증명하는 등 일련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가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부에서는 이런 일련의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명확한 결과가 없이 일단 등재를 하고 연구를 더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와 같은 이런 영향력이 있는 국제기구라면
네.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 후에 분류를 하고 공식화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WHO에서 질병 코드를 부여해도 이것이 각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세계적으로 WHO가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하고 공식화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나라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코드 부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소관 부서인 문체부에서 이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네.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찬반 의견이 더욱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00분 토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어떤 패널들이 참가했습니까?
예, 지난 21일 KBS와 MBC에서 이 게임 중독이 질병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이 MBC에서 100분 토론에서는 찬성 패널로 노성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윤경 인터넷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 정책국장이 참여를 했고
네.
반대 패널로 대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죠. 나동현 크리에이터 그리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과장과 이락 디지털 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반대 패널로 등장을 했고요.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과 감사와 기쁨 심리상담소 이형초 센터장이 찬성 패널로 자리를 했습니다.
네, 찬성 패널은 주로 의학계고 반대는 학회나 게임업계 종사자인데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펼쳤나요?
예, 일단 두 토론 모두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대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WHO가 질병 분류로 게임 장애를 결정하게 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이번 결정으로 많은 게이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실제 문제 사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 질병 분류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리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는 이 장애, 게임 중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길 바랬지만 이 반대 측에서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찬성 측은 어떤 이유로 찬성을 하던가요?
예, 질병 코드 지정 자체가 이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의사들 간 의사소통을 위해 정립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뭐 유병률이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노성원 교수 경우는 프로게이머는 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대상 피질이 발달을 했지만 게임 중독자는 그러지 못하다면서
네.
이 WHO의 질병 등재가 게임 유저가 모두 중독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된다는 말을 말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각각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반대 입장을 주장한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과몰입, 그러니까 중독된 게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독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 다시 말해서 현 사회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발언을 눈여겨 볼만했습니다.
네. 현재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안을 대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처의 입장이 완전 상반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복지부는 WHO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문체부 같은 경우는 게임업계와 같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왜 그런 차이가 보여집니까?
예,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반 패널들과 비슷한 입장인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이 WHO에서 발표가 난 직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그리고 법조계 이렇게 폭넓게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으로 구성을 해서 이 게임 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이 논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일정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게임산업 주무부처가 문체부거든요.
아, 네.
이 문체부에서 보건당국 주도의 민간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먼저 보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문체부는 지금 아예 반대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이 복지부 제안 협의체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또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진작부터 이 정부 내 의견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주고 있는 건데요.
네.
다른 민간 단체도 아니고 이 정부 부처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그렇죠.
얘기는 걷잡을 수 없이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복지부의 생각은 당장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년 정식으로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라는 입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논의가 제대로 돼야지 앞으로 게임 산업 정책에도 제대로 된 추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예, 게임 중독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받기 원하는 국민 같은 경우에 현재는 충동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2025년에 질병 코드로 게임 중독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면 게임 중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 정책도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면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어떤 유병률, 의료비 등 각종 통계가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 예방과 관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잡고 있는 게임 산업. 부가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로 인한 중독 증상과 병폐가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이번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데일리 투모로 이보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을 순기능적으로 즐기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질병으로 판단될 것인가 아닌가에는 사람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Games People Plays, Inner Circle이 부릅니다. 나는. 중독 중에서도 약물에 의한 중독이 아닌 정신적 의존증으로서의 중독이 있습니다. 즉 심리적으로 어떤 것에 의존하며 그것을 탐닉하게 되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게임 중독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병으로 분류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존재했던 게임 중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부에서는 마인드적 시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림아트 교육원 김진섭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네. 게임이 가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양 측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게임은 누구나 좋아하는 오락입니다.
그렇죠.
또 기본 재난이나 유흥을 위한 또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게임 중독자는 전체 게임 이용자들의 일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혹시 사회자님도 게임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게임에 흥미를 못 느껴서.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게임 굉장히 좋아해서.
아, 그러시군요.
중학교 때도 전자오락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경험도 있었고.
예.
또 대학교 때는 카드 게임을 친구들과 즐겨했던 그런 경험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3인 저희 아들은 요즘 유희한 카드 게임을 굉장히 즐겨 하더라고요.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 보드 게임의
예,
일종인
그런
거죠?
일종의 게임인데요.
네.
얼마 전에 대회까지 갔다 오는 일을 봐서 굉장히 즐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게임을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이렇게 벗어납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뭐 큰
양호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정도는? 네.
질문하신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아마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뭐 여가 생활 정도가 될 수
예,
있겠죠.
그렇죠.
취미나.
예, 그런 면에서는 영화라든지 또 소설, 또 TV, 여행과 또 모두 비슷한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재미는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고요. 현대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학습 효과요?
예, 아이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통해서 일찍 컴퓨터를 그 습득한다든지 또는 의학이라든지 수학 공부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 것 같은데.
예, 이건 사실 가능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인가요?
예, 예. 근데 반대로 게임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은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게임이 가진 속성입니다. 게임이 가진 속성이 사실 이기고 지는 승부의 세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승부라는 것은 수평적인 게 아니라 위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얼마든지 도구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눌러야 자신이 승자가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은 게임의 특성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게임 캐릭터가 가진 속성입니다. 또 어떤 일부 캐릭터에서는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라든지 또는 또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래서 거기 나온 어떤 음담 패설이라든지
네.
욕설들의 출처가 사실은 캐릭터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세 번째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네.
처음에는 기본 전환과 재미로 이렇게 하던 게임이 또 빈도와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네.
중독의 의미 중 하나가 그걸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독의 특성이
네.
또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거기까지 어떤 만족과 쾌감이 이르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게임 말고는 재밌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서 오직 한 가지 욕구에만 매몰되는 어떤 폐인처럼 될 수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는 이 게임, 그러니까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다시 리셋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부의 세계에서 자신이 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제 경우에
예.
계속 리셋을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네, 가능하죠.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네.
이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리셋 버튼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막 이게 분노 표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게임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예, 그래서 현실에서 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게임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여러 종류의 중독이 존재합니다. 뭐 마약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뭐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독의 특징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료기관과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약 이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구분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굉장히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네.
그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곧 혼자서는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중독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책에서 본 실제 사례인데요. 한 여대생이 게임에 빠져서 학교를 가다가 늘 중간에 늘 게임장에 이렇게 들려서 하루 종일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본인도 이러다가는 졸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거기에 위치에 다다라서 또 하게 되는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는 그 자신을 보면서 또 괴로워하다가 그 어느 순간 또 우연히
네.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대학생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곳에서 건강한 마음의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와 교류, 곧 주의 도움으로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처럼 중독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구분하는 것이 한편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네.
중요한 것은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분류 여부보다는
네.
과도한 게임의 부작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게임 중독을 예방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많이 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헤어나올 수 있다면 뭐 굉장히 뭐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뭐 게임에 빠질 수 있잖아요, 누구나.
네.
이런 경우에 질병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질병을 가졌던 아이였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흔히 게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네. 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또 저희 학생 그 아이도 같이 이렇게 오늘 또 게임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 게임을 즐겨 한다는 이유로
네.
이렇게 질병을 가진 아이였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단순히 게임이 빠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또 빈도가 잦아서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임의 중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원래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 또 빈도가 잦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네.
그리고 1년 이상 지속하다.
1년 이상. 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야겠지만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정도로 심각한 게임 중에 걸렸다면은
네.
과연 낙인 찍히는 게 무서운 건가요?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렇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예. 그렇죠.
또 중독을 다시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가족이 먼저 이렇게 알고 또 야 쟤는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보면은 알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또 낙인 효과는 사회 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 이론에서 유리한 용어입니다.
네.
근데 중독은 범죄는 아닙니다. 예. 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숨긴다면 자칫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한 지금 오늘 그 낙인 효과를 이렇게 염려하셨는데 게임 중독을 치료받고 네.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게임 중독 또는 완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네, 정말로 이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이것을 우리 아이가 지금 중독 상태에 있으니 이걸 질병으로 분류되면 어떡하지라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구해서 이 아이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더 중요하겠군요.
예,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될 만큼 치료와 관찰이 이제 꾸준히 필요하다는 것에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유 그냥 잠깐 게임에 빠졌다가 좋아지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게임 중독이 의료적인 치료나 보호로 이제 해방받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게임 중독은 의료적 치료나 보호만으로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을 수 없다. 네.
먼저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자신 또 가족 사회 전반이 모두 자각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각을 하고, 네. 네.
질문에서처럼 그냥 잠깐 게임에 빠졌다가 그만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해줬듯이,
네.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신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알코올 중독자 한 분도 현재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데요.
네.
자기는 알코올 끊을 수 있다. 퇴원시켜 달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전에도 중독의 특성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무엇보다 가족의 관심,
네.
또 본인의 의지, 그리고 이 병의 심각성을 모두 자각할 때 치료의 반 이상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료적 치료는 그에 비하면 좀 부수적인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치료나 보호는 2차적인 문제고
네.
1차적으로 먼저 자신이 이 상황에서 혼자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한 뒤에
네.
의료적인 치료나 보호가 이제 따라와야 이게 효과가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뭐 청취자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어떤 마인드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예, 먼저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먼저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위로의 말씀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은 처음엔 재미있지만 점점 빠져들다 보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또 가족도 주변도 모두 힘들게 만들게 되니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여대생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전에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그 가장이 간 경우도 또 본인도 힘들고 또 주변의 식구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굳게 결심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자책하고 또 부모님께 얼마나 죄책감을 이렇게 느꼈을
네.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게임 중독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또 친구 또 의료기관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알아도 도움받지 못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도움을 주는 분들과 또 대화와 교류를 하시길 좀 권합니다.
네.
눈을 맞추고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 속에 있는 건강한 마음이 또 흘러 들어와서 좀 느리지만 마음의 근육을 아마 형성하게 될 겁니다.
네.
그 형성된 근육을 통해서 또 가족과 함께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도 같이 듣고 또 이렇게 동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서 산책을 하다 보면은
네.
조금씩 일상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독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네.
마약 중독자는 나비와 꽃을 봐도 아름답다고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중독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 속에 또 잔잔한 기쁨과 행복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것이 질병으로 단지 치부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충분히 자신이 마인드적인 자각을 하고 또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HO 결정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일주일간 1,500개가 넘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WHO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미나도 10개 이상 열렸습니다.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는 게임 업계와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복지부가 맞서고 있는데요.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부 끝곡입니다. 펜타곤의 함께 가자 우리. 지금까지 시사플러스의 최성인이었습니다.